우리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소망을 넘어서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또 확신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새벽에 예배 나와 우리의 삶의 가장 처음을 또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할 때에 오늘 하루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영의 힘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나누실 말씀이 계시나 당신의 말씀 잘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4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한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아멘. 주께 나선 이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선 가장 첫 번째 그 후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였고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다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음을 알려준 그 다음의 시점을 말합니다. 이 그 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상당한 의미가 있음은 우리가 생각하며 뒤에 조금 더 그 의미를 보겠고요. 여러분 그러할 때에 그 다음에 열한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가롯 유다가 완전히 제자의 수에서 제외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그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의 은혜의 일들을 보았으나 그는 결국 그 자리를 상실해버렸음을 우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열두 제자가 아니라 열한 제자로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 그럴 때에 부활한 예수님께서 이 남은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음을 말합니다. 모두가 모였을 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요 열한 제자라고 콕 집어 오늘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방점이 있겠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들인지 아니면 혹은 아예 다른 이야기인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자들 사이의 생각은 아마도 누가복음 24장 30절로 43절의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져 있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이들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선 우리가 이 본문에만 좀 집중하여서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할 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4절 중반에 보시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반가움에 그들과 만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 제자들을 꾸짖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마가복음 이 16장의 본문만 보아도 그 이유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이전에 마가복음 16장 10절로 11절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0절 11절 말하죠. 여러분 이어지는 12절 1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진 것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떡을 떼며 하루를 위하여 삶을 같이 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그 소식을 전하지요. 그런데 13절 보십시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두 번째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이 소식이 들렸지만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주님이 꾸짖으시는 겁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믿지 아니한 모든 광경들과 과정들을 예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책망의 강도는 그냥 견책 정도가 아닙니다. 매우 심한 꾸짖음이셨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믿음이 없다는 것과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으로 구분하여서 예수님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었던 그러한 표현이라 학자들 중에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격분이 예사로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엠마오로 그렇게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당신들 무엇을 그렇게 말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둘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련의 상황을 설명을 하니까 그때에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주님이 그 두 사람을 이제 질책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도리어 아주 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음을 지난 토요일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주님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또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으로 말입니다. 원문에 보면은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가 쓰였고요. 후자는 여기 말씀하여 주신 대로 믿기를 거절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것을 거부한 완고한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헬라어 원문의 성경에서는 쓰였음을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십자가 그 큰 사건, 그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영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이들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엉망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제자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더라면 다른 사람들 말고요. 막달라 마리아나 뭐 살로메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떡하니 먼저 나타나셨더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론 엠마오로 갔던 사람들도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14절 가장 처음에 열한 제자라 콕 집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주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열한 제자에게 먼저 나타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지요. 왜 그런데 주님은 이 열한 제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로 먼저 만나게 하시고 그 소식을 듣게 하셨을까? 그리고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열한 제자의 실제적 믿음과 엉망인 영적인 상태를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열한 제자는 다 듣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몰랐던 일이라 말할 수 없지요. 알게 되었으나, 들었으나 못 믿은 것밖에는, 안 믿은 것밖에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나시리라 예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 뭐하고 있었다 말합니까? 식사하고 있었다 말합니다. 지금 식사할 경황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두 차례나 들렸는데 말이죠. 무엇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그냥 여전히 모여서 자기의 일상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이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지요.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들었으나 그것을 거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누구의 소식을 거부한 겁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여인들의 소식을 거부했고요.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들이 들었으나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무시한 거죠. 자기들이 보지 않고 자기들이 만나지 못했으니 다른 이들로 주님이 역사하신 것들에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강팍하고 완고하게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살펴보면서 제자들의 어이없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일전에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 뒤에서 누가 가장 큰 제자들이냐 서로 길에서 다투었던 이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당신의 일들을 하지 못합니까? 라고 도리어 짜증내며 화를 냈던 이들이 이들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생전에 가장 가까웠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절했던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우리에게도 아직 나타나시지 않았는데 당신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소식에 내가 움직일 필요도, 믿을 필요도,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이들에게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이 은혜요 겸손으로 됐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오랫도록 따라다닌 가장 가까운 데에서 있었던 것이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 명예와 같은 것들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아니라고 말해도 오늘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직격하셨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들렸지만 그 예전에 들었던 것 기억하고 믿지도 못하고 다른 이들로 전해주는 소식도 안 믿는 완악한 믿음. 결국 그러한 얼룩들이 제자들에게 묻어져 있는 바 오늘 주님이 이러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부활하셔서 당신을 따른 그 사람들을 만나신 자리 반갑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가장 가까운 인생들이 도리어 주님 인생 제일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린 이들에 비해 낫다라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오랫도록 알고 그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며 믿음의 연수는 해를 가해갈수록 더 쌓아올라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나서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한 제자 주님의 부활도 기다리지 못하고 삶의 일상을 살아가다 갑자기 만난 예수님께 책망 들었던 이들 이들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와 닮아지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잘 기억하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우리네 삶들이 먼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매일같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서 나의 믿음 없음으로 주님 앞에 나설 것이 아니라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믿음이라도 내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들이 내 안에 분명히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연단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과 겸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들리고 보이거든 그 마음에 순종하고 또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것이 오늘을 사는 내에게 어떠한 것이 있는지 겸손함으로 주의 마음 또한 상고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신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함인 것을 우리 계속하여서 강조하고 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의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온전한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주님을 가장 오랫도록 쫓아다닌 사람들이었고 주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며 비유로 하신 말씀에 대한 풀이까지 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들도 알려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오늘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말합니다. 죽음의 그 큰 고통,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아픔, 그것을 겪어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자리,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변화없음을 주님 답답해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이 말씀에 비추어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런지 아버지님 되돌아보고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날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부활을 이루어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왔는데 정말로 그것이 오늘을 사는 내 안에 믿음으로 분명한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없고서는 예수의 그러한 제자들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라 일컬음 받을 자격 없음을 우리로 경계케 하시고, 예수 정말로 내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주셨을 때에 완악한 마음으로 거절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은혜들과 많은 일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주의 마음들 받아 이 땅 가운데 인생의 사명들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예배 기억하고 주께 나서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주께 나섰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당신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세워지는 믿음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네 삶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함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의 진로들과 또 앞으로의 인생의 그 사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들도 많이 있사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일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